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백향목으로 왕궁을 건축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연이은 견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는 다윗은 적들의 공격을 단번에 물리칩니다.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왕궁 안에 안치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다시 한번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여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이토록 언약궤를 왕궁에 모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왕궁에 두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자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더욱 자주 묻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서고자 했던 것이지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과 대조되던 모습이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제동을 거십니다. 우리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알고 있는 유다의 바알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방법과 절차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하셨고 궤를 만지면 즉사할 것을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돌려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고아 자손 레이지파 사람들의 어깨가 아닌 소가 끄는 새 수레를 이용했고 수많은 악기와 음악대를 동원하여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지만 그 디테일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앙을 잘 지켜보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순종의 방법과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일단 해봐, 그냥 해보자, 좋은 일이잖아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인 영역까지 깊이 관여되지 않는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신앙 관련 행사나 수련회를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수련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별새벽기도, 큰 전도집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기획부터 실행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을 매듭 짓고 평가하는 일까지 하나님 말씀이 모든 영역에서 깊숙이 깃들여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수레 위에 놓은 언약궤는 결국 흔들리고 그 언약궤를 잡으려는 아비나답의 자손인 웃사는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웃사도 디테일을 놓친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언약궤에 손을 대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행동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는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는데 웃사는 사람 이름이고 베레스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는데 그 흩으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라츠라고 하는데 웃사를 파라치했다. 명사로는 페레츠, 베레스 이렇게 쓰임이 되는 용어인데 즉 웃사를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려는 행위를 할 때는 이방인처럼 블레셋 군대처럼 파라츠, 흩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어떤 면에서는 웃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 놓인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고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도로가 포장된 상태도 아니었을 테고요.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웃사보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든 그 모든 것을 계획한 다윗 왕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제안하고 기획하고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무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왕궁에 모시고 있는지, 그 모든 중요한 결정사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십니다.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오벳에돔의 집은 그 일로 복의 복을 더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다윗도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바로잡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와 행동은 하나입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없고 나쁜 의도가 좋은 행동으로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좋은 방법으로, 좋은 모습으로 선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